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서방 동맹을 와해할 수 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생각은 계속 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더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며 전 세계는 어떤 나라, 어떤 침략자에게도 이웃 영토를 무력 점령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며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은 우크라이나의 미래군 군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향후 어떠한 침략도 저지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방공체계와 포병장비, 탄약, 대전차 무기 등이 포함된 최대 3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힘을 앞세운 정치를 탈피하고 다극화된 세계를 포용해야 한다고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이 밝혔습니다. 한 부주석은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중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체제를 굳건히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패권주의와 힘을 앞세운 정치, 일방주의 그리고 냉전적 사고방식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부주석은 특히 중국은 절대 패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일부 소수 국가가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자의적 제재로 국제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부주석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은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며 평화의 조기 달성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완전한 통일 실현은 공통된 열망이라며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타이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21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없는 중동 평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팔레스타인 국민이 전면적이고 합법적인 국가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동의 평화가 퍼질 수 있다는 생각은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수십 년의 군사 통치를 종식하고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인정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의 이날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과의 대화를 통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계 정상화 협상을 중재해온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사우디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상호 방위 협정 체결과 중요 무기 판매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매체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22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시각 21일 오전 6시부터 22일 오전 6시 사이 24시간 동안 중국군 항공기 32대와 함정 7척이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며 항공기와 함정, 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국군은 지난 19일에도 항공기 55대와 함정 7척을 타이완 인근에 보내는 등 최근 들어 영내 대규모 군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암초를 훼손한 중국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21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내 1억허의 암초의 환경적 손상 정도에 대한 여러 기관의 평가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필리핀 해왕경비대와 군 당국은 이번 주 초 발표를 통해 8월에서 9월 사이 중국 선박 총 33척이 1억허의 암초에 정박하면서 암초의 산호초들을 캐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나루도 구에바라 필리핀 송무차관은 22일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 중재 재판소에 이 같은 환경 파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난 5월로 중단했던 국가 차원의 무료 코로나 간이 검사기 배포를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 대비 코로나 백신 접종과 더불어서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국가 차원의 조처입니다. 미국 정부는 3년여에 걸친 세계적인 대유행 속에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지난 1월로 정점을 찍고 안정기로 돌아설 수 있었던 데는 집에서도 간단하게 감염 여부 확인할 수 있게 했던 간이 검사기의 역할이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이후에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병원 입원이 크게 늘었고 그 증가세가 빨라진 만큼 간이 코로나 검사기를 배포했던 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다시 열어서 가구당 검사기를 4개씩 우편물로 보내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돕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미국 정부가 준비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간이 검사기는 약 2억 개입니다. 뉴저지주와 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주 등에 있는 12개 제조업체에서 만들고요. 국가 예산 약 60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월 변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 전국 가정으로 코로나 간이 검사기 무상 배포를 시작했고요. 몇 차례에 걸쳐서 7억 5,500만 개를 전달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이번에도 장기 요양시설이나 저소득 노인 가정 그리고 보험이 없는 사람, 외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편리를 위해서 따로 코로나 간이 검사기를 제공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Today I am directing our House committee to open a formal impeachment inquiry into President Joe Biden.
네, 다음 주 미국 의회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첫 청문회가 열립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피하지 못하는 미국의 탄핵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뉴스 속 인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9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구름 많이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 23일 토요일에 북한, 대체로 구름 많이 낀 날이고요. 강원도, 함경남도는 더 흐립니다. 평안남도 양덕과 원산 장전 함흥,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가끔 비 내립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5에서 10mm 정도 예상합니다. 토요일 북한의 최저기온은 2도에서 17도입니다. 삼지연 2도까지 떨어지고요. 해산 8도 등 북부지역은 10도 아래고요. 함흥 14도, 원산 15도, 평양 개성은 16도에서 17도 사이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입니다. 평양 개정 신의주의 낮 최고 27도고요. 중강 함흥 25도, 원산 24도, 청진 2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너울성 파도가 계속 유입됩니다.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겠는데요. 앞바다 쪽은 0.5에서 2m, 먼바다도 2m로 예상하고요.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9월 23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영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보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캐나다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캐나다 국적 시크교인 암살 사건을 둘러싸고 인도와 캐나다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의 환경 정책이 비판받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21일 유엔 총회 일정을 마무리 짓고 워싱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 확대 정상회담 둘 다 진행했습니다.
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12월에 백악관에 온 이후에 9개월 만에 다시 백악관을 찾은 건데, 자, 두 정상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예,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이 1년 반 넘게 이어지면서 우방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보 보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We're in the process of formalizing our long-term commitment to Ukraine security alongside the G7 and with other partners.
네, 미국이 주요 7개국 그리고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안보에 대한 장기적 약속을 공식화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님들은 파트너, 동맹국들과 더불어 전 세계가 당신과 함께하며 그게 현재 우리의 압도적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향한 바이든 대통령의 따뜻하고 강력한 말에 감사하다고 말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의 어린이, 가족, 가정,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Now I look forward, Mr. President, to our discussion for the benefit of our nations and the world.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 이익을 위한 대화를 통해서 특히 무기에 있어서는 방공에 중점을 둔 대화를 기대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워싱턴 방문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인데요. 지금 미국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 계속되는 지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작지 않은 부담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잔혹성과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지키지 않는다면 세계 어떤 나라도 진정으로 안전할 수 없다는 앞서 유엔 총회에서 했던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의회도 방문했죠?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의회를 방문해서 상하원 지도자들을 만났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등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의회 연설을 요청했지만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거부했습니다.
네, 자, 거부한 이유는요?
네, 메카시 의장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우리 상황에 그럴 시간이 있느냐고 되물었는데요.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의원도 미국 대통령도 아니라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이 지금까지 지출한 돈에 대한 책임과 승리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미국인이면 알기 원하는 질문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공화당의 그 기류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런 발언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하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로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문제 삼아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미루고 있고요. 지금 미국 연방정부는 셧다운, 그러니까 업무 정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미국의 의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도움 없이는 결코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취재진에게 당내 반대가 크지 않으면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240억 달러 추가 지원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뭐 한 걸음 물러선 그런 모양새네요.
네, 하지만 맥콜 위원장은 소모전으로는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확실한 승리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날 공화당 강경파 하원 의원 23명과 상원 의원 6명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반대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전달하는 등 미국 의회 안에는 여전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 정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에 맞춰 2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3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군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패키지에는 AIM-9M 미사일,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인 하이머스용 탄약, 어벤저 방공 시스템, 그다음에 155mm 포탄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캐나다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 인도하고 캐나다 사이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모양새군요.
맞습니다. 인도 정부가 21일 캐나다인에 대한 비자 발급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는데요. 인도 정부는 이 조처가 캐나다 주재 자국 공관의 안보 환경이 업무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안보 환경이나 위협인지는 밝히지 않았고요. 또 최근 캐나다와 갈등의 기폭제가 된 시크교 지도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 피살 사건의 희생자가 인도 출신인 캐나다 국적자였죠?
맞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살고 있던 하디프 싱 니자르 씨였는데요. 인도 북부 펀자브 지역에 칼리스탄이라는 독립국가 건설을 추구하던 시크교 지도자로 인도 정부는 그를 테러리스트, 분리주의자로 지목해 왔었고요. 살인, 공모 등 혐의로 인도 정부에 기소됐던 인물입니다. 지난 6월 출석하던 시크교 사원 밖에서 괴한의 충격을 받고 사망한 겁니다.
네, 그 일로 지금 인도하고 캐나다 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니자르 씨 사망 사건의 배후에 인도 정보 요원이 있다고 지목을 했는데요. 트뤼도 총리가 의회에서 직접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땅에서 캐나다 시민이 외국의 개입으로 사망한 사건은 주권 침해이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인도 정부는 이런 캐나다 정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 인도 정부는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을 했고요. 캐나다 정부가 인도 정보 요원을 추방한 데 맞서 인도도 캐나다 외교관 추방으로 대응했습니다.
네. 자, 인도 정부가 캐나다에 있는 인도 사람들한테 주의를 당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인도 외무부는 20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들에게 여행할 때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도인들에 대한 반감과 정치적으로 묵인된 증오 범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캐나다 정부가 인도 정부를 그 피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네. 캐나다 정부는 아직까지 트뤼도 총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한 캐나다 관리는 AP통신에 인도 정부가 니자르 씨 살해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주요 동맹국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해 캐나다 주재 인도 외교관들에 대한 감시 활동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정보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 공유 동맹,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의 한 회원국이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사건의 파장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도는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중국을 견제할 대항마로서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캐나다는 미국의 지리적, 역사적으로 최우방인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인도 정부에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매체는 과거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인사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인데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이 사우디 정부를 압박했던 것과는 달리 조용한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영국으로 갑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의 환경 정책이 지금 논란이라고요.
네,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최근 내연차 판매 중단 시기를 더 늦추기로 하면서 정치권과 환경보호단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낙 총리의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내연차라고 하면 그 내연기관이 엔진이 장착된 그 일반적인 자동차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휘발유나 디젤 등의 연료로 동력을 얻는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인데요. 하지만 배출되는 가스가 일산화탄소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면서 유럽 선진국들은 내연차 생산을 중단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점점 갈아타는 추세입니다.
네. 자, 영국이 원래 이 내연차 판매를 중단하려고 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네, 2030년입니다. 하지만 수낙 총리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 판매 중단 시점을 2035년으로 5년 더 늦추겠다고 전격 발표한 겁니다. 수낙 총리는 또 2035년까지 석유, 가스보일러 설치를 100% 중단한다는 계획도 80% 폐지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수낙 총리가 이렇게 수정해서 발표한 또 이유가 있겠죠? 뭐라고 합니까?
네. 지난 정부가 마련한 정책 시행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낙 총리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채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더군요. 어떤 겁니까?
네, 간단히 말하면 기후위기의 원인인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이미 배출된 탄소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흔히 넷제로라는 말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수낙 총리의 발표에 영국의 환경정책이 유턴,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환경단체와 야당인 노동당, 녹색당은 일제히 수낙 총리의 계획이 절박하고 위험한 유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낙 총리의 소속당인 보수당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지금 우리는 흔들릴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낙 총리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전기차 생산업계도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는 조처라고 반발을 했고요. 영국 정치권에서는 수낙 총리의 이번 결정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과 정책 차별화를 꾀하고 유동층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자, 이런 비판에 영국 수낙 총리 어떤 입장인가요?
수낙 총리는 잇따른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처는 결코 퇴보가 아니고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것이다. 결코 탄소 중립 목표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의 비판을 무시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하듯 모든 사람으로부터 의견과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더 많은 조처가 있을 것을 시사해서 더 큰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연교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지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2023 세계연도가 끝나기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의회가 예산안 처리는 물론 임시지출안 통과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가 셧다운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총기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팀 출범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 첫 소식은 의회로 먼저 갈까요?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난항 겪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2023 회계연도는 이달 30일 만료되는데요.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의회는 결국 본 예산안이 아닌 한 달 유효한 임시지출안 통과로 방향을 잡고 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임시지출안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임시지출안은 본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전까지 의회가 전년도 수준에서 연방정부의 예산을 임시적으로 편성해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정부의 운영이 부분적으로 폐쇄되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일단 한시적으로 편성하는 임시 방편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의회 상황은 임시 지출안 통과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출이 너무 과하다면서 지출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어떻게든 이 정부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서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1조 4,700억 달러 수준의 임시 지출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제시됐던 1조 7천억 달러 수준에서 대폭 삭감한 것으로 지난 2022년 수준인데요. 여기에 더 보수적인 국경 정책을 담았고요. 국가부채 감소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메카시 의장이 지금 직면한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하원의 구성이 메카시 의장의 입장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원 총 435석 가운데 공석 1석을 제외하면 공화당은 222석, 민주당은 212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10석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강경패 의원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이탈을 하게 되면 법안 통과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메카시 의장의 입장에서는 단 한 표의 이탈표라도 막기 위해 강경패 의원들의 입장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네. 저 문제는 이렇게 조정된 임시 지출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 지출안은 상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상원의 구성은 하원과는 달리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장하는 지출 삭감 혹은 강경한 국경정책 등이 담긴 임시지출안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원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척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했군요.
그렇습니다. 슈머 대표는 메카시 의장이 상원에서 통과될 수 없는 극단적인 법안을 제시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셧다운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한 관리는 AP통신의 익명으로 백악관이 22일 연방정부기관들의 셧다운 대비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 이를 고지하는 것이 기본 절차라는 설명입니다.
네, 자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셧다운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정부를 운영할 예산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운영이 중단됩니다. 단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계속 운영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연방법 집행기관이나 군대, 연방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병원, 항공교통통제기관과 교통안전 관련 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네. 가장 최근에 셧다운 사태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었죠?
네, 지난 2018년에서 2019년입니다. 당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는데요. 셧다운이 한 달이 넘는 34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역대 셧다운 중 가장 긴 기간입니다. 또 빌 클링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5년에서 1996년에는 셧다운이 3주간 지속됐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 정부를 셧다운 시킬 것을 촉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공화당은 부정한 조 바이든이 정부를 무기화하는 데 대해서 자금을 철회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자신과 다른 애국자에 대한 정치적 기소를 철회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밀 문서 유출 혐의 등 총 4번 기소가 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셧다운이 되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앞서서 법무부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은 계속된다면서 셧다운과 관계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총기 폭력 예방을 위해서 백악관이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네, 백악관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22일 백악관 내 총기 관련 전담팀인 총기 폭력 예방국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이 같은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 백악관 측의 설명입니다.
네, 자, 이 새로운 전담팀을 이끌게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스테파니 펠드먼 바이든 대통령 정책 고문이 국장으로 이끌게 됩니다. 부국장은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민간단체 간부인 그레그 잭슨 씨와 롭 윌콕스 씨가 맡게 되는데요.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 기구를 감독하게 됩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폭력 예방국 출범을 알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 보죠.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에서 총기 폭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낸 가족을 만날 때마다 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것이 지난해 총기 규제 관련 법안에 서명한 이유라며 이는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첫 발걸음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 출범하는 기구가 미국인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면서 다른 정보기관들과 함께 우리 가족과 공동체, 나라를 찢어놓는 총기폭력 전염병과의 전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총기폭력 예방국을 이끌게 된 그 펠트먼 국장은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펠드먼 국장은 예방국이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총기규제법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과 함께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내용을 찾기 위해 더 깊게 파고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통과된 총기규제법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확대가 핵심입니다. 해당 연령 구매자의 범죄 기록과 정신건강 상태를 검토해서 젊은이들의 총기 구매 요건을 강화한 건데요.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 등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네. 자,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쪽,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백악관의 이번 조치에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네, 총기 규제 운동을 하는 브레디라는 비영리 단체의 크리스 브라운 대표는 백악관의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브라운 대표는 연방재난관리청이 허리케인이나 지진 등에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해서도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의 총기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미국의 비영리 연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올해 총기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는 20일 현재 약 3만 1,400명에 달합니다. 특히 사망자가 4명을 넘는 대규모 총격 사건도 500건이 넘었고요. 이로 인한 사상자는 2만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은요. 미국 상원의 밥 메넨데즈 외교위원장의 기소 소식이군요.
예, 민주당 소속인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22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메넨데즈 위원장의 부인인 나딘 메넨데즈 씨와 위원장의 지역구죠. 뉴저지의 사업가 3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네, 자, 메넨데즈 위원장이 어떤 정치인인지 그 이력을 좀 짚어보고 갈까요?
네, 메넨데즈 위원장은 1980년대 중반 뉴저지주 유니언시티 시장으로 정계에 진출했는데요. 1993년부터 13년 동안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고요. 2006년부터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재 상원 외교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 활동이 지금 30년이 넘는 중진 의원인데 자, 부정행위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겁니까?
네, 뉴욕 맨해튼 연방지검은 기소장에서 메넨데즈 외교위원장과 그 부인이 최소 2018년부터 작년까지 뉴저지의 사업가 3명과 부패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넨데즈 위원장과 부인은 상원의원의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함께 기소됐던 사업가 3명이 부를 축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이집트 정부에도 외교적으로 혜택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공직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이집트 정부에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줬다는 겁니까?
메넨데즈 위원장은 미국 정부에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밀리에 이집트 정부를 원조하는 조처를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 기소된 피고인 윌 하나 씨는 이집트 출신 미국인 사업가인데요. 2019년 이 메넨데스 위원장은 하나 씨가 이집트 정부에서 부여받은 사업 독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농무부 관계자에 부적절하게 압력을 가하고 조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종교의식에 따라서 도살되는 할랄 고기를 미국에 공급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당시 농무부는 이 독점 사업이 미국의 이익에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면서 거절을 했지만 메넨데스 씨가 강압적으로 입장을 밀어붙였고요. 결국 하나 씨의 사업 독점권은 유지가 됐다고 기소장은 명시했습니다.
네, 자 메넨데스 의원이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도 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요?
네, 함께 기소된 사업가 호세 유리베 씨와 부동산 개발 업체 프레드 데이스 씨와 관련해서 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내용인데요. 메넨데스 위원장은 피고인 두 명이 저지른 금융사기에 대한 뉴저지주 법무장관실의 범죄 수사와 기소를 방해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영향권에 있다고 믿는 인물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뉴저지주 연방검사로 지명하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메넨데스 위원장의 집에서 이 뇌물 증거가 여러 발견됐다죠?
네, 검찰은 2022년 6월 자택수사 결과 10만 달러 상당의 금괴와 48만 달러의 현찰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스라는 이름이 새겨진 재킷의 안주머니에는 현금이 든 봉투들이 다수 나오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일부 봉투에서 함께 기소된 사업자 중 한 명의 지문과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가 호세 유리베 씨가 대납한 고급 차량이 차고에 주차돼 있었고 하나 씨와 데이브 씨에게 받은 가구도 발견됐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메넨데스 위원장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2015년에 거의 1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2017년 11월 당시 배심원단의 불일치 평결 이후 2018년 연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여 만에 또다시 부패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네. 자, 메넨데스 위원장 측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뉴욕 연방지검의 발표 직후 메넨데스 위원장은 한 페이지 분량의 성명을 내고 해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배후에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검찰이 과잉 행동을 하면서 의원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왜곡해서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메넨데스 위원장의 변호인 측은 의뢰인이 어떤 법도 어기지 않았다면서 메넨데스는 모든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법정에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메넨데스 의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이 있죠. 그쪽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하나 씨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아직 혐의를 검토 중에 있지만 추계 검토 결과 이 혐의는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두 명의 피고인은 아직 혐의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기소가 됐습니다. 메넨데스 위원장이 의원직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까?
상원 민주당 회의 규칙에 따르면 중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지도부와 의원장직을 수행하는 의원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해당 의원은 혐의가 취하되거나 경범죄로 격화되면 다시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앞서 지난 2015년 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메넨데스 위원장은 상원 외교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네. 자, 메넨데스 위원장이 다음 주에 법원 출석이 예정돼 있군요.
예, 메넨데스 위원장과 그 외 피고인들은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27일 오전 10시 반쯤에 법원에 출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원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 대외 관계에서 미국을 대표합니다.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위해 헌법이나 법에 근거해 대통령에게 다양한 권한이 주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약 체결권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권한 세 번째 순서로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The START Treaty is an important first step forward. It is just one step on a longer journey. As I said,
지난 2010년 4월 8일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신전략무기 제한협정 뉴 스타트가 전략 핵무기 감축이라는 긴 여정에서 중요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해당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2항 2절은 대통령에게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상원 권고와 동의를 얻어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외 관계와 관련해 대통령은 조약을 맺고 외국 대사나 공사를 받아들여 해당 정보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미국법에 따르면 조약은 행정부 구성원이 협상하고 서명한 협정으로 상원이 3분의 2 찬성으로 승인하고 대통령이 비준하면 발효됩니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임기 초기 상원 권고를 받으라는 규정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와 건국 초기 대통령들은 조약 체결 과정에서 상원 권고 얻기를 거부했습니다. 현대 조약 제정 행위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부가 협상에 책임을 지며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조약 협상 권한이 배타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e U.S. had initially opposed the inclusion of language that would have made the so-called pandemic treaty proposed in March by about two dozen world leaders legally binding. The treaty is
미국이 체결하는 국제협정 가운데 대부분은 조약이 아니며 행정협정입니다. 행정협정은 상원 권고와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부가 체결하는 협정입니다. 연방헌법은 특별히 이 행정협정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법리에 따라 행정협정을 유효한 국제협정이며 역사적 관행 문제로 간주합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행정협정을 만들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협정 사용은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이 체결한 국제협정 가운데 90% 이상이 행정협정 형식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200개 이상의 조약과 여타 국제협정을 체결합니다. 연방헌법에는 조약을 파기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원이 승인하고 비준된 조약을 파기하는 방법 문제가 의회와 행정부 사이 토론과 소송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1978년 연방대법원은 이 문제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조약을 파기하는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탄핵 조사에 관한 첫 청문회가 다음 주로 잡혔습니다. 지난 10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맥카시 미 하원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절차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피하지 못하는 미국의 탄핵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권력 견제 장치 탄핵.
탄핵은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돼 있어서 일반적인 사법 절차로는 처벌 또는 징계하기 어려운 대통령이나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거나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권력 견제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탄핵 절차는 크게 소추와 심리로 나누게 됩니다. 소추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해서 소송을 위해 혐의를 추적하는 일종의 사전 절차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심리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미국 헌법은 탄핵 소추 권한은 하원에, 탄핵 심리 권한은 상원에 나눠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는 연방 하원이 탄핵 소추 결의안을 발의하는 걸로 시작됩니다. 이 탄핵안이 발의되면 하원 법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는데요. 법사위가 다수결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탄핵 소추장을 만들어서 본회의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여기서 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탄핵을 지지하면 하원은 이를 상원에 넘깁니다. 상원의 탄핵 심리는 보통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탄핵 대상일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장이 맡게 됩니다. 상원 재적의원 100명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67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들과 탄핵.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건국일에 탄핵이 거론된 대통령은 여럿입니다. 토머스 제퍼슨, 해리 트루먼, 그리고 1981년 이후 취임한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서 44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뺀 나머지 대통령은 모두 다 적어도 한 차례 또는 그 이상 하원의 탄핵 소추 결의안이 상정됐었는데요. 하지만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원에서 탄핵 소추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구사일생으로 상원에서 부결된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두 3명입니다. 17대 앤드루 존슨, 42대 빌 클린턴,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들은 모두 하원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된 경우입니다.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경우 하원 본회의 표결 전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하원에서 두 번이나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탄핵 시험대에 올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금 하원의 탄핵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탄핵 가능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조사하는 단계라고 하겠는데요. 지난 12일에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하원 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세계 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oday, I am directing our House committee to open a formal impeachment inquiry into President Joe Biden.
메카시 의장은 바이든 일가에 대한 부패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조사에 착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 씨의 부정 행위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루됐는지를 밝혀내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09년부터 2017년 초까지 미국의 47대 부통령을 지냈는데요. 일부 공화당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기간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들 헌터 씨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외국 기업들과 사업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관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에 관한 첫 청문회는 오는 28일로 잡혀 있는데요. 제임스 코모 하원 의원이 이끌고 있는 하원 감독위원회는 헌터 씨와 더불어서 바이든 대통령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 씨의 개인 사업 관련 은행 기록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화당 안에서도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추진에 소극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반응.
백악관은 공화당 의원들의 탄핵 움직임에 최악의 극단적인 정치라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He did anything wrong. Even House Republicans have said the evidence does not exist.
바이든 대통령은 메카시 의장의 탄핵 지시 다음 날인 13일 버지니아에서 열린 대선 자금 모금 행사 자리에서 공화당이 왜 탄핵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탄핵 같은 건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정부를 셧다운하고 싶어서 나를 탄핵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의회가 이달 말까지 2024 회계연도 지출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요.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하지 않으면 예산안에 합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한편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되진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금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입니다.
탄핵 조사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조사에 대한 미국민의 생각은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의 하나로 여론조사기관인 모닝 컨설트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유권자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48%가 찬성, 42%가 탄핵 조사에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당별 조사에서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36%가 찬성, 반대가 56%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공화당은 63%가 탄핵 조사에 찬성했고 반대는 31%에 그쳐서 정당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조사에서 메카시 의장에 대한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도는 9월 초에 42%에서 49%로 올랐습니다. 반면에 비호감도는 25%에서 18%로 떨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유엔을 이끌어온 안토니오 구테우스 총장은 1949년 포르투갈 수도인 리스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과학자를 꿈꿨다고 하는데요. 포르투갈 최고 명문 공과대학인 리스본 대학 고등기술연구소에서 물리학과 전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대학 시절에 빈민가에서 봉사활동한 걸 계기로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1974년에 사회당에 입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정계에 뛰어들었습니다. 1992년 사회당 당수가 된 그는 1995년 총선에서 사회당의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포르투갈의 114대 총리가 됐습니다. 구테우스 총리의 사회당 정부는 국민들의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 적자는 줄이면서 견고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해서 1999년 재선에도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두 번째 임기는 썩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2001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사회당이 참패하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포르투갈 정치권에서 물러난 뒤 그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조직의 의장으로 활동했는데요. 2005년에 유엔 총회는 그를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인 고등 판무관에 임명합니다. 그는 10년 동안 일하고 2015년 12월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한국 출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후임으로 2016년 제9대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됐는데요. 그리고 5년 임기가 끝난 지난 2021년 재선에 성공해서 현재 유엔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탄핵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자신 스스로 상황을 극복한다는 표현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ve noticed you've been feeling overwhelmed lately. What's going on?
There's so much on my plate. And I don't even know where to begin.
I can't solve the problem for you. Sitting there doing nothing won't do any good. You've got to pull yourself up by your bootstraps.
I get that. But sometimes it just feels like there's too much to handle. I'm not even sure where to start.
Focus on one task at a time. Don't worry about the bigger picture for now. Take it step by step. Nobody was there to help me. I pulled myself up by my own bootstraps.
Yeah, right.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스스로 극복해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Pull yourself up by your bootstraps.
부츠끈을 당겨서 자신을 들어 올린다 이런 말이니까 스스로 어떤 상황을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 본인의 능력으로 어떤 것을 해낸다.
I pulled myself up by my own bootstraps.
나는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해냈습니다. 대화 해석해보죠.
I've noticed you've been feeling overwhelmed lately.
최근에 당신 일이 많아 보여요.
What's going on?
무슨 일인가요?
There's so much on my plate and I don't even know where to begin.
일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Pull yourself up by your bootstraps.
당신 스스로 극복해내야 합니다.
I can't solve the problem for you.
당신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Sitting there doing nothing won't do any good.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It won't do any good. Focus on one task at a time.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하세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려 하지 말고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One thing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Focus on one task at a time. Don't worry about the bigger picture for now.
지금은
The bigger picture.
전체적인 상황은 걱정하지 마세요.
The bigger picture.
더 큰 그림, 전체적인 상황, 비유적으로 사용됐습니다.
Take it step by step.
한 걸음 한 걸음씩 하세요. 단계적으로 하세요.
Nobody helped me get where I'm today.
내가 이 위치에 오도록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I pulled myself up by my own bootstraps.
내 스스로 극복해냈습니다.
Yeah, right.
아, 알았어요. 여기서 yeah, right. 이 말은 상대방의 말에 맞다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비꾸는 겁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ve noticed you've been feeling overwhelmed lately. What's going on?
There's so much on my plate, and I don't even know where to begin.
I can't solve the problem for you. Sitting there doing nothing won't do any good. You've got to pull yourself up by your own bootstraps.
I get that, but sometimes it just feels like there's too much to handle. I'm not even sure where to start.
Focus on one task at a time. Don't worry about the bigger picture for now. Take it step by step. Nobody was there to help me. I pulled myself up by my own bootstraps.
Yeah, right.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Pull yourself up by your bootstraps.
당신 스스로 극복해야죠.
Pull yourself up by your bootstraps.
부츠끈을 당겨서 자신을 들어올린다는 말, 스스로 어떤 상황을 극복한다는 뜻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